VOA 뉴스입니다. 북한이 8일 미국 항공모함의 한반도 재진입이 지역 정세에 큰 부정적인 파장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에서 현재 미국의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 타격 집단이 남조선 해군 함선들과 조선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연합 기동 훈련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는 미국과 남조선의 극히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해서 우리 군대가 정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소위 경고를 보내려는 군사적인 허세라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현 사태 발전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7일에 이어서 8일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 연합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 빌, 이지스 구축함 벤 볼트, 베리함, 그리고 한국의 구축함인 문무대왕함과 호위함인 동해함이 투입됐습니다. 앞서 레이건호 항모 강습단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미한연합해상훈련에 이어서 30일에는 미한일 대잠수함 전 훈련을 마치고 일본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이튿날인 5일 다시 동해로 전격 회항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병합한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름대교에서 8일 트럭 폭탄으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가대테러위원회는 8일 크름대교의 차량 통행 구간에서 트럭 폭탄이 폭발해 연료를 싣고 철도 통행 구간을 지나고 있던 7개 차량의 유조차 화량의 열차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국가대테러위원회는 이 폭발과 화재로 자동차 구간의 2개 연결 교량 가운데 1개의 교량이 붕괴됐지만 다른 연결 교량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선박이 다리 아래로 통과할 수 있는 구조물에는 피해가 없어서 선박의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름반도를 점령한 후에 러시아 본토와 연결하는 19km 길이의 크름대교를 2018년에 개통한 바 있습니다. 약 36억 달러가 들어간 걸로 알려진 크름대교는 유럽에서 가장 긴 교량으로 러시아 본토와 크름반도를 잇는 핵심 보급로로서 러시아의 전술적,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건 조사에 착수할 걸 지시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연관성에는 선을 긋는 한편으로 화재 동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소셜미디어에 크름대교는 불법 건축물로 러시아가 만든 모든 불법적인 것은 파괴돼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포탄이 떨어져 전력선이 또 파손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8일 성명을 내고 전날 자포리자 원전 외부 시설에 폭격 피해가 발생해서 외부 전력선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운영사인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에네르고 아톰도 별도의 성명에서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해서 원전과 외부 전원과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에네르고 아톰 측은 이어서 디젤 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돼서 현재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 열흘 동안 비상발전할 수 있는 연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자포리자 원자로 6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지만 최소한의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력 공급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원전 내 냉각 시스템에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면 원자로 과열로 노심 용융이 발생해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7일 이란을 방문 중인 자국민에게 조속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이란에 있는 모든 프랑스 국민은 체포의 위험과 이민 구금, 불공정한 재판에 노출돼 있다면서 단순한 여행객들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권고는 이란 정부가 현지에 억류된 프랑스인 2명의 이른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방송한 바로 다음 날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에 반정부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현재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에 대한 대규모 입국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섭입니다.
둥근 지구에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신대륙을 발견하고 개척하고 싶어하는 콜럼버스. 그런데 스페인 총리는 이미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온 콜럼버스를 시기하며 몽상가일 뿐이라고 말하는데요. 콜럼버스는 총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밖을 봐요. 뭐가 보이죠? 궁전, 교회들의 첨탑, 문명, 하늘을 찌르는 종탑. 모두 나 같은 몽상가가 만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2년 개봉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입니다. 제라르 드 파르디유, 아만드 아산테, 시고니 위버가 출연하는데요. 콜럼버스의 항해 500주년을 기념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그의 업적, 역경을 그린 영화인데요. 1492, 천국의 정복, 지금 만나봅니다. 서쪽 바다로 항해하면 인도에 도착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에스파냐 왕국으로 이민 온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콜럼버스는 어린 아들 페르난도를 데리고 바다를 바라보다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배의 모습을 보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자신의 의지를 더욱 불태웁니다. 15세기 말 유럽은 마르코폴로의 동방 견문록에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는 백길로는 너무 멀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서쪽 바다로 항해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는 평평한 땅이라서 끝까지 가면 지옥으로 떨어질 거고 그곳에는 괴물이 살고 있다는 공포와 미신이 난무했는데요. 또 기존의 권리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귀족들의 탁상 공론까지 콜럼버스의 제안에 제동을 겁니다. 당시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합병된 에스파냐를 통치하고 있던 이사벨라 여왕은 콜럼버스의 계획을 지원해 1492년 드디어 산타마리아 호를 비롯한 세척의 배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극심한 공포와 난관을 헤치면서 예정의 두 배가 넘는 2개월여 동안 서쪽으로 항해하던 콜럼버스 일행은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산살바도르 섬을 발견하는데요. 그곳을 인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식민지로 개척을 시작하는데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수록곡 중에서 반젤리스의 28th Parallel, 위도 28도선이었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탐험 500주년을 기념해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의 합작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유명한 제라르 드 파르디유가 콜럼버스 역할을 맡았는데요. 에일리언과 블레이드 러너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의 여정은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 크기의 대형 범선 세척을 제작해서 촬영에 사용한 이 작품은 당시 대단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주관사인 콜럼버스 기념 사업회와 저작권 문제로 콜럼버스의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1492, 천국의 정복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은 콜럼버스의 야망, 개척정신, 도전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92 천국의 정복 음반의 두 번째 곡목에 수록되어 있는 이 작품의 원제이기도 한 Conquest of Paradise라는 곡은 비장미와 웅장함 속에서 절묘하게 뒤섞인 서정미가 돋보이는 곡이기도 한데요. 힘차고 의미 있는 출발을 할 때, 그런 장관들이 연출이 될 때 곳곳에서 많이 사용되죠. 산타 마리아호를 비롯한 세척의 선박이 신대륙을 찾아서 안달루시아의 팔로스항을 힘차게 출항할 때 신대륙 최초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또 교회의 종탑에 큰 쇠종을 달아올리는 힘든 공사를 할 때 또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갈 때 흐르는 음악인데요.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주제곡 듣고 오겠습니다. 반젤리스의 Conquest of Paradise 천국의 정복 함께 듣고 오시죠. 주인공인 콜럼버스 역으로는 당시 프랑스 국민배우라고 칭송받던 제라르 드 파르디오가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콜럼버스를 아주 순수한 이상주의자로서 탐험가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 콜럼버스는 신앙노의 개척에 따르는 황금과 향료 등 부의 창출에도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구가 둥글다는 기존의 학설을 자신의 힘으로 증명해내려는데 집착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콜럼버스를 지나치게 미화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콜럼버스가 산타 마리아우를 비롯한 세 척의 범선으로 신앙로를 찾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영화 에일리언의 주인공 시고니 위버가 맡았습니다. 품위 있고 호방한 성격의 여왕에 잘 어울리는 연기를 펼쳐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이 영화를 여는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은 콜럼버스가 본격적인 항해를 떠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데요.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화형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16세기로 넘어가는 르네상스 시기에도 광기와 비합리성이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 또한 극심했는데요. 스페인 종교재판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은 적게 잡아도 30만 명 이상으로 약 3만 명이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1492년에 개종하지 않은 자들은 국외로 추방이 됐는데요. 지리적으로도 계속 통합을 해 나갔는데 영화에도 이슬람이 지배하던 그라나다를 함락하는 장면도 삽입돼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에스파냐인들은 탐험, 정복, 상업활동을 하면서 가공할 만한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말과 칼, 창을 이용한 대량학살과 원주민 강제 노역이 자행됐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영광, 원주민들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던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반젤리스의 Light and Shadow, 빛과 그림자.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함께하고 있는데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럽인으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역사의 시작이었겠지만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토착민의 관점에서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미주 대륙을 발견한 이탈리아 출신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비롯한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공헌에 감사하는 콜럼버스 데이로 기념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도시와 주에서는 이날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 제도를 도입하고 원주민 학살과 문화 파괴를 자행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겹치면서 콜럼버스 대신 아메리카 대륙의 원래 주인인 토착민을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사우스 다코타주가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1990년 아메리카 원주민의 날로 전격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가 시로는 처음으로 1992년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버문트, 알래스카주,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콜로라도주 덴버시, 포틀랜드, 앨버커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죠.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닌데요. 콜럼버스의 고향인 이탈리아,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했던 스페인, 그리고 콜럼버스의 이름을 딴 남미의 콜롬비아 등 미주 대륙의 몇몇 나라도 콜럼버스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 10월 12일 현재 바하마 군도를 발견하고 이 섬들을 산살바도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하마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곧 내륙을 탐험했고 콜럼버스의 탐험 이후 유럽인들은 미주 대륙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당시 인도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해서 현지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을 뜻하는 인디언이라고 불렀죠.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사람이어서 콜럼버스 데이는 특히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게 특별한 날인데요. 이 콜럼버스 데이는 사실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차별당하던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 출신인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날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탈리아 이민자뿐만 아니라 미국 내 중남미계 주민들도 콜럼버스와 스페인 왕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콜럼버스 덕에 스페인 문화가 미주 대륙에 전파돼서 콜럼버스 데이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West Across the Ocean Sea, 바다 건너 서쪽으로 들어보시죠. 1492 천국의 정복은 당시 약 4,700만 달러라는 큰 금액으로 만든 대작 영화인데요. 북미에서 약 7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과 호흡을 맞춘 음악가 반잘리스의 음악들은 작품의 영상미를 뛰어넘고도 남을 정도로 압도적인 음악을 들려줬다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불의 전차의 주제곡으로 1982년 아카데미 영화제 음악상을 수상한 반잘리스의 역할이 이 영화에서 컸죠. 그리스가 낳은 최고의 영화 음악가로 성장한 그는 블레이드 러너, 알렉산더 등의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Eternity, 영원입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을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누군가 살고 있었다면 개척이 곧 침략이다. 영화보다는 영화 수록곡이 더 빛났던 작품이었다. 신항로 개척보단 도달 후에 희망이 좌절된 데 초점이 맞춰져서 지루했지만 그래도 대작이었다. 콜럼버스를 조금 미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제외하면 최고의 영화였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 일간신문 인디펜던트 평론가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1492, 천국의 정복은 길고 정지된 텅 빈 선체다. 오래된 질서가 신세계에 부딪히는 영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주간뉴스 잡지 뉴스위크의 평론가는 거의 5천만 달러에 달해서 탄생한 이 대서사극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영화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묵시카 and the horse, 콜럼버스의 의견과 행동에 불만이었던 귀족 묵시카와 말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1492 천국의 전복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주민인 우타판이 신대륙 건설에 동참하다가 결국에는 본래의 모습인 원주민으로 돌아가는데요. 원주민 우타판이 마지막에 콜럼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우리말을 배우도록 하시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의 모든 공로는 동시대 다른 탐험가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콜럼버스에게 남은 건 세월을 낭비한 실패한 탐험가라는 오명과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뿐인데요.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콜럼버스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은 동시대의 비난과 경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하는 선구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 콜럼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국이 있는 곳엔 지옥도 항상 같이 있었기에 결국은 실패였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일대기를 각색한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콜럼버스가 인솔한 세척의 배 이름이죠. 핀타호, 니냐호, 산타 마리아호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 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미 종교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박진영 교수입니다. 미 남동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미국 종교학회는요, 종교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1909년에 창립된 비영리단체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교 관련 학자 만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전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협회로 창립됐지만 현재는 모든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신앙조직이 아닙니다. 이 단체는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을 지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종교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종교학의 역할을 연구하는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이를 위해 매년 11월 학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체가 창립 후 1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계 학자를 회장으로 선출해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만나보실 박진영 교수인데요. 현재 이 단체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진영 교수는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 철학 종교학과 교수인데요. 주로 불교 관련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미 종교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박진영 교수와의 대담 들어보시죠. 네, 박진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철학과의 교수 그리고 학과장으로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종교학회 회장에 오르게 되시는데요.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첫 사례가 되신 거죠?
미국에서 서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서구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회장직도 그렇게 됐죠. 서구 종교라고 하면 뭐 기독교라든가 유대교라든가 그런 종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제 백인 남성분들, 그리고 약간의 백인 여성분 학자분들, 그런 분들이 회장직을 맡으셨는데 동아시아계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동아시아계 종교를 하는 사람은 처음으로서 이제 작년에 부회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이 됐고, 이제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제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자동적으로 올해 11월부터 이제 내년 11월까지 차기 회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President Elect라고 하는데요. 차기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11월까지 이제 회장으로 3년 동안 계속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투표가 기술적으로는 부회장을 선출하는 투표였고요. 2011년 11월부터 부회장이 되셨고 2024년 11월에 회장 임기를 마치시네요. 그런데 회장 선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미종교학회 안에 추천을 하는 그러한 그 커미티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단 두 명을 후보로서 이제 일단 결정을 하면 다시 이사회에 올립니다.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10월에 한 2, 3주 동안 이제 투표 기간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저랑 굉장히 친한 교수였어요. 그분은 중국계 미국인 남자분 교수인데 저랑 굉장히 친한 교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표용지를 받아보고 나도 어머나 그랬더니 그 친구도 어머나 그러면서 나한테 이메일을 막 해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너 미쳤다 그러면서 너 나오는 줄 알았으면 나 안 나갔는데 뭐 서로 막 이러다가 그 친구가 네가 될 거야 내가 너 찍어줄게 뭐 서로 이러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아, 그런데 이 학회의 주요 활동이 뭔가요?
제가 거기서 이제 지난 20몇 년 동안 여러 단계의 그 지도자 역할을 해왔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학자의 사회적인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회급에 들어가면은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어떠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 심한 여러 어떤 특정 문제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미종교학회는 어떠한 종류의 인종차별도 지지하지 않는다. 인종차별은 없어야 된다. 이러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깨우쳐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럼 미국 종교학회 회장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집안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나의 학회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할 일이 많지만 전에 이제 이사회원으로서 이사회에 된 적이 있는데 아 진짜 학자로서 내가 하는 학문도 중요하지만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투자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를 할때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안 되고 그다음에 그 마이너리티 그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어느 퍼센티지를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적인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학자들도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리고 학자들이니까 학문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겠죠.
네.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떤 배경으로 불교학을 하게 되셨나요?
기본적으로 아마 철학에서 시작을 한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학부는 연대 영문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거기서 철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철학을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사실 동양 철학은 뭐 별로 가르치는 데가 많지 않았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뭐 그냥 주로 서양 철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불교 철학 같은 거는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책을 읽으면서 서양 철학과 그리고 동양의 불교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이 같은가, 그리고 어떤 것이 내가 생각하는 삶과 가치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더잘 말해주는가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삶과 가치를 더잘 얘기해 줄수 있는 것은 어떤 철학인가?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불교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교수님, 이 보통 철학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어렵고 복잡하고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통념이 있는 것 같은데, 철학이 무엇인가요?
사실 종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설명해내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철학은 되게 복잡한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단순하다. 진짜 너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서 네가 뭔가 생각해보면 한줌 흙인데 이런 그러니까 부처의 가장 처음 깨달음이 그것이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가? 서로 싸우면서 내가 이겨야만 나의 삶이 꼭 가치 있는 것이고 성공한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함께 잘살수 있을까? 고통을 좀 덜하고 폭력을 좀덜 쓰고
그럼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종교 철학의 실용성이랄까요?
저는 항상 철학은 다 같이 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가리키는 과목 중에 하나 이제 글로벌 에틱스라는 게 있어요. 서로 다른 사상들을, 생각들을 함께 볼수 있는, 서양의 사상도 볼수 있고, 동양의 불교 사상도 볼수 있고, 유가 사상도 볼수 있고, 이렇게 다른 사상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같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왜 차이가 나는가? 왜이 사회는 이런 생각을 했고, 저 사회는 저런 생각을 했을까? 라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게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사실 좀더 극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런 거를 더잘 보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편으로는 진짜로 도대체 사는 게 뭔가, 인간은 왜 이런가? 라는 절망이 오면서 그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함께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폭력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종교학이라는 게 인문학 중 하나잖아요. 미국의 인문학의 현주소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뭐 과학, 기술, 수학 분야는 여전히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종교학회 자체에서 보면은 그동안 인문학적인 것이, 인문학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으니까 학문도 거기서 이제 좀 침체되어 있고 학회도 할 수가 없었고 팬데믹 때문에 학교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입었죠. 학교들이 학자들한테 연구를 할수 있는 연구 활동비를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이제 학자들이 학회를 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경제적으로서는 학자들한테 타격이 컸고, 종교학 자체, 인문학 자체는 일반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학교들이 다시 활기차게 되면서 학자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00여 년 전에 창립된 세계 최대 종교학자들의 모임인 미국 종교학회는 그동안 적지 않은 여성이 회장직을 맡았지만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는 박진영 교수가 최초인데요. 박진영 교수와의 대담 계속 들어보시죠. 네, 교수님, 아시아계 최초로 미 종교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몇 년 전에 미 철학회에 갔을 때는 동양 철학에 관한 패널이 하나였어요. 사흘 동안 학회를 하는데. 근데 20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사흘 동안 학회 중에 동양 철학에 관한 패널만을 가서 보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변하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종교학회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제 학문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어떠한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까요? 사실 제가 됐을 때또 좋은 것은 제가 선출이 됐다는 공고가 나갔을 때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 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면 진짜로 굉장히 작은 학자들의 그룹인데 우리도 할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 미 종교학회로서는 최소한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미 종교학회가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노력을 했어요. 미 종교학회가 그러한 서구 중심적인 것을 깨려고.
네, 또 아시아계 여성으로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여성으로서 이 동양 종교 철학자로 오랜 시간 활동하시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네요. 학자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성차별을 경험하셨거나 목격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농담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사실 이게 현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학과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 교수가 손을 들고 이야기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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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들 듣고서 그래? 그러고 지나간대.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 교수가 손을 들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어떤 연구까지 있었냐 하면 이제 우리가 글을 출판을 하면 그 글을 딴 사람들이 이제 인용을 하잖아요. 좋은 학자의 글이 인용이 됐겠지라고 우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걸 보면 80%인가 이상이 백인 남자의 글이에요. 학문 자체도, 그러니까 이름이 동양 이름이냐, 아니면 서양 이름이냐, 뭐 이런 것이 그 학문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네. 자, 끝으로요. 차기 회장, 그리고 회장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지도력을 보여주실 계획이신가요? 포부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회장단으로 있고 회장이 되는 동안 더 많이 주변에 있는 종교와 학자들이 미종교학회 그 지도자적 역할에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좀더 많이 그 서구와 비서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박진영 교수는 오는 11월 연례 학회의 주제는 재난과 종교라고 말했는데요. 재난에 관한 종교적 대응, 종교가 보는 재난에 대한 학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10월의 주인공으로 아메리칸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미국 종교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박진영 교수와의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8일 미국 항공모함의 한반도 재진입이 지역 정세에 큰 부정적인 파장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 형식에서 현재 미국의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타격 집단이 남조선 해군 함선들과 조선동해 공해상에서 해상연합기동훈련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는 미국과 남조선의 극히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해서 우리 군대가 정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소위 경고를 보내려는 군사적인 허세라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 발전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7일에 이어서 8일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 연합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 이지스 순양함인 챈슬러스 빌함, 이지스 구축함인 벤폴드함과 베리함, 그리고 한국의 구축함인 문무대왕함과 호위함인 동해함이 투입됐습니다. 앞서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미한연합해상훈련에 이어서 30일에는 미한이 대잠수함전 훈련을 마치고 일본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에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이튿날인 5일 다시 동해로 전격 회항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병합한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름대교에서 8일 트럭 폭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가대테러위원회는 8일 크름대교의 차량 통행 구간에서 트럭 폭탄이 폭발해 연료를 싣고 철도 통행 구간을 지나고 있던 유조 열차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국가 대테러 위원회는 이 폭발과 화재로 자동차 구간의 두 개 연결 교량 가운데 한 개 교량이 붕괴됐지만 다른 연결 교량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선박이 다리 아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물 쪽에는 피해가 없어서 선박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한 후에 러시아 본토와 연결하는 19km 길이의 크림대교를 2018년에 개통했습니다. 약 36억 달러가 들어간 걸로 알려진 이 크림대교는 유럽에서 가장 긴 교량으로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로 있는 핵심 보급로로서 러시아의 전술적,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건 조사에 착수할 걸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연관성은 선을 긋는 한편 화재 동영상과 사진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시설에 포탄이 떨어져서 전력선이 또 파손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8일 성명을 내고 전날 자포리자 원전 외부 시설에 폭격 피해가 발생해서 외부 전력선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운영사인 우크라이나 국영기업인 에네르고 아톰도 별도의 성명에서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해서 원전과 외부 전원 간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에네르고 아톰 측은 디젤 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돼서 현재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약 열흘 동안 비상발전할 수 있는 연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자포리자 원자로 6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지만 최소한의 안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력 공급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원전 내 냉각 시스템에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면 원자로 과열로 노심 용융이 발생해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7일 이란을 방문 중인 자국민에게 조속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이란에 있는 프랑스 국민들이 체포의 위험과 임의구금, 불공정한 재판에 노출돼 있다면서 단순 여행객들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권고는 이란 정부가 현지 억류된 프랑스인 2명의 이른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방송한 바로 다음 날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에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에 현재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 지도부에 대한 대규모 입국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혁명수비대 지도부 상위 50%로 이에 따라 만여 명의 캐나다 입국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8일 토요일 저녁 방송을 모두